여러분은 지금 하나이시 학교에 팟캐스트를 뚫고 계십니다.
이번 십계명 그 연속 설교의 시작의 첫 계명이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첫 계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주 전이긴 하지만은 그 설교 제목이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끝나는 인생이었습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끝나는 인생. 여러분, 십계명 전체는 우리가 디스크립션이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계명 생각하면 디스크립션이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 프리스크립션이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계명하면은 프리스크립션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잖아요. 그런데 프리스크립션이 아니라 디스크립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 그러한 삶의 모든 흘러가는 방향이 이런 이야기로 채워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삶의 한 부분 한 부분이 예배와 같은 삶이어야 한다고 해서 그래서 십계명은 Described Worship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이야기로 드러나는 예배와 같은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계명에 이르렀고, 그 마지막 계명은 다른 신을 두지 못한다라는 그 시작의 마무리가 탐심으로 결론짓고 있습니다. 중간에 다른 계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탐심이라는 것은 우상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이 있고 다양하게 섬기는 우상의 형상들이 있지만 결국 우상의 근원을 올라가면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자신이라고 하는 우상, 아이돌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described worshipper, 삶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탐심이라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탐심은 그저 단순한 관심이나 단순한 호기심일까요? 아니면은 탐심은 그 무엇 이상일까요? 탐심은 단순한 관심이나 호기심이 아닙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기회가 되면 내가 갖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강한 욕망입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 각자의 저나 여러분들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온라인 쇼핑 보관함이 저 탐심의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목사님, 그거는 필요해서 제가 보관함에 담아놓은 겁니다. 꼭 필요하진 않은데 제가 좀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담아놓은 거예요. 예, 내 남편 좀 그걸 안 봤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거죠. 예, 이런 보관함 정도, 관심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필요나 어떤 사람은 관심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닙니다. 예, 저는 아닙니다. 가령 제가 가장 자주 들어가서 보는 것은 인터넷 북스토어입니다. 그리고 북스토어에서 항상 보관함에다가 책을 넣어 놓습니다. 관심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 보관함을 띄워놓고 그책 리스트들을 이렇게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 인터넷 북스토어의 보관함은 저에게는 탐심입니다. 기회가 되면 갖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탐심의 발로입니다. 나는 기회가 되면 저 책을 꼭 사리라. 어쩌면 꼭 필요한 책이 아닌데도 나는 저 책을 꼭 갖고야 말리라. 그것을 어떻게 잘 아는지 인터넷 서점들이 저에게 쿠폰을 줍니다. 오늘까지 익스파이얼되는 7,500원 쿠폰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찾아서 그것을 또 어떻게 희영자매에게 부탁을 해서 가지고 와라. 가벼운 책이니까 가지고 와라. 이거는 관심의 수준이 아닙니다. 탐심입니다. 탐심. 우리 저의 탐심을 아는 영근 형제도 굳이 한국을 가면서 목사님 제가 서점에 가니까 부탁할 게 있으면 뭐 부탁하세요. 영문 형제 또 그 더운 여름에 영풍문고까지 가서, 예, 목사의 탐심을 채우느라고 수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그 서점뿐만 아니라 가령 예를 들면은 지원자가 많이 몰리는 유명한 산이나 유명한 트레일들은 퍼밋이 필요합니다. 예, 제가 수시로 갑니다. 가서 캔슬레이션이 없는지 확인해 보기도 하고, 아, 당연히 생기죠. 생길 때가 있죠. 그러면 이거를 클릭을 할까 말까, 퍼밋을 받을까 말까, 그게 관심일까요? 아닙니다. 나는 기회만 되면은 이 퍼밋을 갖고야 말겠다는 탐심입니다. 예. 여러분, 탐심이라는 것이 애교로 봐줄 수 있는 욕심일까? 아닙니다. 탐심은 내면의 죄입니다. 탐심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면, 탐심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면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구체적으로 이 탐심들이 그 모습을 드러낸 죄들입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생기고 나면은 그 마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저걸 어떻게든 가져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수연자매, 내가 저거를 꼭 가져야겠다는 네. 저거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계획을 세우죠. 내가 저걸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나면 어떻게 하죠? 그 계획을 우리 모두는 그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살인이나 간음으로 드러날 때는 누군가의 해를 입히고 누군가를 죽이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라고 해서 이 탐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교회에게 이렇게 꾸짖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육신의 욕심, 탐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탐심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탐심은 비교로 이어지고 질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나와 비슷하거나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공부는 내 아이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이웃집 아이가 더 좋은 대학에 가고, 설교는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교인 수는 저 교회가 더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싸움이 생깁니다. 분노가 생기고 좌절이 생깁니다. 그 모든 시작은 바로 탐심이 만들어낸 어둠의 자식들, 어둠의 열매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그 탐심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걸 사도 야고보가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탐심을 채우려고 애씁니다. 여러분 탐심을 채우려고 애씁니까? 꼭 그것을 갖고 싶다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애씁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탐심으로 가득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면은 너무 저급하고 너무 세상적인 것 같아서, 그래서 스스로 나는 탐심이 있는 탐욕이 가득한 존재라고 인정하기가 싫으십니까? 그래서 다른 식으로 탐심을 가졌다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사님, 그것은 탐심이 아니고 제 인생의 목적입니다. 저는 그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목사님, 그것은 탐심이 아닙니다. 그저 제 가족을 더 잘 돌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저의 한 모습일 뿐입니다. 목사님,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뭐 잘못입니까? 하는 식으로 애둘러서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진짜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 앞에서 그것은 탐심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렇게 부자였던 록펠러처럼 얼마나 더 돈을 버시려고 합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지금보다 조금만 더, 예, 지금보다 조금만 더 라고 그렇게 대답한 록펠러의 대답이 오히려 그 자신의 솔직한 탐심을 드러내 보여주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록펠러로 하여금 나는 탐욕스러운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어쩌면 역설적으로 좀 더 진정한 인간의 모습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명한 영화, 그 상어가 나온 영화 조스에 보면은 it's a perfect engine, it's a perfect eating machine이라고 이름 붙여진 거대한 상어가 사로잡혀서 해양 실험실로 옮겨져서 해부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상어의 배를 갈라보니까는 그 안에는 물고기뿐만 아니라 오래된 타이어도 나오고 뼈조각도 나오고 보트의 파편도 나오고 시계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원래 상어가 먹지 말았어야 하는 것들인데 닥치는 대로 먹어치운 것이죠. 그러면서 그 상어의 배를 갈랐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All this machine, 이 상어를 가리키는 말이죠. All this machine does is swim and eat. 이 상어가 유일하게 한 것이라곤 계속 수영하면서 먹어치운 것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대사가 나옵니다. 그냥 in general,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바로 현대인들의 모습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자녀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출애굽한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출애굽 말씀이 아니라 잠언의 말씀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28장 25절입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오늘 설교의 핵심은 탐심으로 풍족하게 되는 것, 탐심으로 나를 채워서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풍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풍족하게 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풍족하게 될까? 가장 먼저는 우리 자신은 거짓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설교에서도 언급했지만은 21세기를 후기 자본주의라고 부릅니다. 후기 자본주의의 다른 말은 금융 자본주의입니다. 노동 자본주의가 아니라 금융 자본주의입니다. 칼뱅의 소명의식에서 시작되고 막스 베버가 지적한 대로 건강한 자본주의 안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노동하고 쉼을 얻으며 분수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후기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지금 시대는요, 죽도록 일하고 지치도록 소비하는 인간이 되도록 사람들을 몰아갑니다. 죽도록 일해요. 그리고 지치도록 소비하도록 해요. 탐심의 다른 모습이죠. 지치도록 소비하도록 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끊임없이 비교하고 질투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탐욕은 많은 것이 모방에서 비롯된다고 말씀드렸죠. 모방 욕구. 그렇죠? 나는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 사람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모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소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것, 나도 갖고 싶은 것 다 탐심이죠. 여러분, 그 모방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휴가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있어야 한 물건이 있는데 모방 욕구는 그러한 것들과는 다릅니다. 예전에는 고작 해야 TV 정도죠. TV에서 그냥 광고를 통해서 아, 저게 갖고 싶다, 그냥 그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유튜브, 인스타 너무나 많은 것들이 그것을 갖고자 하는 탐심은 정당한 것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세상에는 항상 극단이 있습니다. 불교와 같은 종교는 극단을 추구합니다. 욕망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탐심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욕망을 내려놓고자 하는 그 욕망마저도 내려놓으라 그래요. 나는 이 욕심을 버려야 돼, 나는 이 욕심을 버려야 돼 라고 하는 그 마음마저도 진정으로 내려놓을 때 그것을 해탈이라고 하죠. 욕망하는 그 욕망마저도 내려놓는 것.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건강한 욕망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실현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거짓에 속지 말아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욕망을 그냥 내려놓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올바른 것,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죠. 탐욕과 관련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존재물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물건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규정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이것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있는 내 소유, 내 존재물이 아니라 우리는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결과이고 소유인데 그것은 탐심에서 비롯된 소유가 아니라 또 다른 종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 우리는 존재로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다는 말입니다. 존재로서 풍성하다는 말은 곧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할 것 없이 지난 6일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탐심으로, 우리가 소유물로, 우리가 존재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욕심을 내려놓고 다시 존재의 풍성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과 공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매달 드리는 성찬 대신에 오늘 십계명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함께 우리가 설교뿐만 아니라 성찬을 통해서 그 성찬이 탐심을 이길 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탐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 손에 무엇인가 쥐었다는 것이죠. 탐심이라는 것은 우리 손에 무엇인가 움켜잡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찬은 무엇입니까? 성찬은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주님께서 받고자 하는 마음, 받고자 하는 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나 우리의 영혼이 모두 조건 없이 나아가는데 그런데 성찬에서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빈손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움켜쥐고 성찬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빈손에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교회 역사는, 그리고 성경은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거짓이 아닌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풍성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은혜 안에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로, 우리 존재 자체가 풍성한 열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일상 속에서 탐심보다는 만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만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배가 부르면, 잠을 실컷 자면,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만족하다고 말합니다. 일종의 정신과 감정의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만족하다라는 것을 다르게 가르쳐줍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감정적인 만족을 말하지 않습니다. 비천하다잖아요. 고생했다고 합니다. 배고프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만족과는 다른 종류의 상태인데도, 다른 종류의 처지에 있는데도 만족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병이 들거나 직장을 잃거나 혹은 자녀가 고난에 처하면 우리는 만족하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병들었는데, 실직을 했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만족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만족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쓸 것이 넉넉하다라는 그 넉넉함, 넉넉함이라는 단어가 만족하다와 같은 뜻입니다. 뜻이 같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의미와 해석입니다. 쓸 것이 없는데, 내 손에 쥔 것이 없는데, 만족할 상황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는 쓸 것이 넉넉하다고 그리고 만족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시 돌아갑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돼서 그 하나님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게 되는 마음인 거죠. 감사하게 되는 마음입니다. 감사한다는 마음은 참으로 흐뭇하고 행복한 마음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쾌락과는 다릅니다. 쾌락이라는 것은 언제나 소유한 것, 쾌락이라는 것은 언제나 나를 채워준 것, 쾌락이라는 것은 언제나 내 기분을 좋게 만든 것과 관련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그 감사는 바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갖게 되는 감사와 만족입니다. 더 많이 소유하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빈손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손을 펼칠 때 우리를 풍성한 존재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처지에서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하다 만족할 수 있는 영혼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요, 뜻이요, 계획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희수 형제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신 하나님과 안상현 담임 목사님 그리고 하나시아 교회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간증을 시작하기 앞서 오늘 아침에 저한테 간증에 대해서 많이 기대하고 있다고 몇 번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 또한 탐심인 것 같습니다. 뭔가를 얻을 거라는 기대를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과거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어릴 때 신앙이 참 순수하고 좋은 아이였습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저는 UTS 대학교를 나왔는데 몰몬교 보건거지 있다 보니 20, 30명 정도 학생들로 구성된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저는 찬양팀 반주자, 성경공부 인도자, 노방전도 등 여러 자리에서 섬겼습니다. 또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웠기에 큰 돈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에 10의 3조를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주변에 학비 문제로 힘들어하는 몇몇 친구들에게는 선뜻 학비를 대신 내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아무도 학비를 받진 않았습니다. 네. 네, 그렇게 신앙이 스스로 꽤 괜찮다고 생각하고 지내던 나날들도 산호세에 오고 난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18년 여름 개혁주의에 목말라 있던 저는 하나의 시학교에 방문하게 되었고 음향도 없이 기타 하나로 찬양하는 소박한 모습에 아, 이 교회구나 싶어서 하나의 시학교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시아학교에 온 후 몇 년간 저는 굉장히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이 공동체에서 소수 중에 소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엔지니어도 아니고 테크회사에 다니지도 않습니다. 저에게는 박사학위도, 집도, 아내도, 자녀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사회적인 기준으로 저보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성품도 좋아 보이고 신앙도 좋아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종종 봐왔지만 신앙까지 좋아버리니 저는 정말 비빌 구석이 하나 없구나 생각했죠. 기껏해야 내가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재밌지, 옷은 좀 더 잘 입어 하는 사사로운 자기야 위로를 할 뿐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스스로 평가하기에 평균 이하의 삶을 살며 저의 자존감은 바닥을 쳤습니다. 하나의 시학교에 대해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며 신세한탄을 하는 날들이 길어져 갔습니다. 제 친구 중에 커뮤니티 칼리지를 졸업한 한 친구에게는 너는 우리 교회에 발도 들이지 못할 거야 라는 농담 아닌 농담을 하기도 했었죠. 대학생 때 스스로 괜찮다고 자부했던 신앙이 온전히 제 것이 아니었음을, 단지 내 상황이 적당히 여유롭고 그래서 믿음이 좋아 보이기 쉬운 상황에 놓여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실리콘밸리가 제게 허락하신 훈련의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지는 훈련의 과정이라고요. 그렇게 하나의 시작기에 온 지 7년이 지났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 제 인생에서 많은 것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7년 전과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고 같은 차를 타고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박사학위가 없고 집도 아내도 자녀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아직도 욕망이 남아있고 비교의식이 남아있습니다. 이번 간증을 준비하면서 지난 간증들을 참고해볼까 싶어 찾아 들어보니 이번 십계명 시리즈 간증자 중에는 나만 박사학위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직을 욕망하고 있고 제 집을 갖고 싶고 포르쉐를 타고 싶습니다. 그러나 7년 동안 조금이나마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저는 더 이상 열등감에 사로잡혀 매일 남들과 비교하며 나를 갉아먹진 않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전화하며 매일 제 신세를 한탄하지도 않고 한 해 시학교의 교우들을 부럽다고 생각할 전정 그들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지난 7년 동안 제 위치에 그리고 제 현실에 익숙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짐 이외에 또 하나의 이유를 찾아보자면 저는 공동체에서 그 이유를 찾고 싶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하나의 시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여기서 유일한 미혼 성인이었기 때문에 더 힘들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저를 챙겨주셨고 특별히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공동체의 사랑과 관심을 느끼게 되었고 비로소 하나의 시학교의 공동체가 나의 공동체구나 라는 소속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교회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라게 되었고 나이 36에 하나의 시학교를 대표하는 귀염둥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작년에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를 지나보내면서 하나의 시학교가 정말 내 가족이고 안식처임을 몸소 느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어려운 일도 함께 겪으며 느꼈던 공동체의 사랑을 통해서 비교의식에 찌든 열등감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를 친동생처럼 가족처럼 사랑해주는 공동체를 통해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삶이 지금처럼 적당히 현실에 순응하는 삶이 아닌 보다 더 레디컬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앞서 제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나 열등감에 대해 이야기 드렸지만 한편으로 저는 또 욕망이 없기도 합니다. 저는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회계사 일을 하고 있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적성에 잘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볼 용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커리어에 대한 욕망이 별로 없습니다. 주어진 일을 나름 성실하게 감당하기는 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를 이루거나 얻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욕망 없음 또한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욕망에서 자유한 삶,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삶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최근 1, 2년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제 곧 마흔을 바라보며 앞으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지 가장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이지만 여전히 그 답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7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 제게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삶에 대한 실마리를 찾게 해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보며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